예레미야 4번 메시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신실하심.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5절,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관하여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들의 내재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를 갈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 예레미야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심을 계시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만족을 얻도록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이 마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그분이 증가되고 확장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크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확장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확장되심이라는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그분의 선민에게 만족시키는 물이 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만족시키는 물이 되신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과 9절 상반절은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진 것은 음식 또는 생명 공급을 뜻하고 강은 생명강을 말합니다. 예표론에서 하나님의 집에 살진 것은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풍성한 것들은 그분의 집에 살진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살진 것을 누릴 때 우리는 생명강, 곧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를 마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강으로 상징되신 곳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 그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먼저 9절에서 언급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은 계속해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강은 생명나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강을 말하는 또 다른 구절은 시편 46편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에스겔서 47장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강에 관한 선지자의 이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은 생수를 말씀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7장에서 그분은 생수의 강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우리는 신령한 음료에 대한 바울의 말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이 강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증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 경륜을 갖고 계시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의 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의 표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보다 그분은 그분의 배필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표론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홀로이신 것이 좋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남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배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배필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배필이 되기 위해 아담은 하나님과 걸맞도록 신성해지기 위해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요소를 지닌 신성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시고 그 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 곧 남편이 신성하시기 때문에 아내인 그분의 배필도 그분과 걸맞도록 신성해야 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그 짝이 된 여자를 건축하셨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분에게는 경륜이 있고 그분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위해 배필인 신부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이 더 이상 홀로이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분의 증거와 그분의 확장이 되어 남편이신 그분과 짝을 이룰 아내를 갖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증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서 그는 증가해야 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앞에 구절에서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라고 말했습니다. 30절에 있는 증가는 29절에 있는 신부입니다. 신랑은 그리스도이며 신부는 그분의 증가요 그분의 확장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건축된 아담의 증가였듯이 하나님의 선민은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사람은 신실하지도 순결하지도 않게 되었으며 우상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림. 하나님은 확장되시기 위해 사람의 만족이 되도록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고자 하셨지만 사람은 신실하지도 순결하지도 않게 되었으며 우상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뱀에게 유혹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선과 악의 지식남으로 상징된 사탄에게로 돌이켰습니다. 아담 또한 하와에게 유혹되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지식나무의 가지마다 하나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심지어 우리의 낱낱의 어떠함까지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 사악하고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처럼 신실하지 못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신실하심.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23절 하반절은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해 잘 알려진 찬송가 후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긍휼을 나는 봅니다. 내 필요한 모든 것 당신의 손이 공급하십니다. 주여 나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성경이 말한 것과 이 찬송이 말하는 것을 천연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영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찬송을 부를 때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만일 당신이 천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분이 주로 물질적인 공급이나 육신적인 축복들의 문제에 있어서 주로 신실하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말할 때 그들은 그분이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시는데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미쁘시지만 당신에게 큰 집이나 보수가 좋은 직업을 제공하시는 데에는 미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지를 돌보시는데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요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위임받았고 부담을 받았으며 또 보내심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실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안전이나 우리의 건강 또는 우리의 소유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문을 가지고서 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그분이 막지 않으시냐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들이 있도록 허락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를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서 그분 자신께로 다시 이끄는 그분의 목적 안에서 신실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정과 건강과 소유들은 우리에게 우상들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생수의 샘으로 마실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소유들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마시고 하나님은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러한 우상들을 처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마시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시며 그분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와 더불어 그분의 증가를 얻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그리스도를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마시는 대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들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들을 처리하고 또 예루살렘과 심지어 그들에게 우상이 된 성전을 훼파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마시도록 우리의 우상들을 처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배필을 통하여 그분의 표현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그분이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마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소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반면에 우리는 신실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으며 많은 다른 남편들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후 우리는 긍휼과 은혜를 좀 받고서 회개하고 울며 나는 얼마나 가련한가, 오랫동안 나는 주님을 그다지 사랑하지 못했고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회개하고 운다면 우리의 회개조차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회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간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랑의 문제일 수 있으며 자신이 만든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인해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누리면서 생수를 마시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로 인해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상고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러한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역사서들에 의하면 예레미야에 가는 예레미야가 한 작은 산에서 훼파된 예루살렘성을 내려다보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고 그들은 끝났다고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한편으로 예레미야는 울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는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에서 그는 그들이 진멸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방백들과 선자들과 제사장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더욱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하심으로 여호와는 그의 기업이시오 그가 그분을 바라리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실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의 의가 되시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의 의가 되시는 길을 열어드렸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은 그리스도의 들어오심을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의로운 가지는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의로 영접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저버렸지만 그들이 그분을 저버림은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의 의가 되시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고 사악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자주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 터진 웅덩이들을 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의와 구속과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도록 높여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는 역량을 지닌 생명률이 되시기 위해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으로 분배하시기 위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오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처럼 그들도 새 창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새 예루살렘 안으로 이끄실 길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다루실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숙시킨 다음 새 예루살렘 안으로 이끄실 길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그 보상을 누릴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패배한다면 우리는 천년 왕국 동안 징계를 당하겠지만 결국 성숙되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세상을 사랑하겠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장난감을 제하시기 위해 들어오실 것이고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얘야, 너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리스도를 취하여 드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그분은 시간을 들여 우리를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약하든 강하든 모든 믿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이고 모두가 다 성숙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추구하든 아주 조금만 추구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구속과 생명과 생명률과 생명의 역량이 되시게 할 길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성숙에 이를 것이며 또한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